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나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월 10일은 1978년에 납치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생일입니다. 올해 61세가 되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7월 25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기시다 외무대신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란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중에는 북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시다 대신으로부터 일한, 일미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한이 연계해 나가고 싶다고 언급해 양국 외무장관은 북조선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대신은 일본으로서도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의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6일 오후 라오스 BNTN에서는 제23회 아세안 지역포럼 강요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이 참석하였습니다. 북조선 정세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납치, 핵, 미사일 등 북조선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 일본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북조선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의 준수 및 비핵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심각한 인권,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나라에서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은 누차 결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도쿄에서는 7월 27일과 28일 여름방학 어린이 일본 중앙공공부처 견학의 날 행사로서 내각부에서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개몽 애니메이션 메구미의 상영과 납치 문제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내각부의 주회장이 된 강당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사진 전시와 납치 문제를 설명하는 터치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그 밖에 동영상 시청 특별 기획이 마련되어 많은 아이들이 진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28일에는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자라는 제목으로 납치 피해자 마츠키 카오리 씨의 동생 마츠키 노부히로 씨와의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납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활발하고 유익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홋카이도 방문기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 이어 홋카이도에 대하여 저희 방문기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북쪽의 홋카이도에 위치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삿포로는 여름의 7, 8월에도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로 여름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겨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눈축제가 개최되고 사계절 내내 관광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자연경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특산품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에서는 유바리 메론이 유명합니다. 북조선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일본을 무대로 한 예술 영화에 나오는 유바리 탄광이 있는 지역 특산의 메론입니다. 그리고 쌀, 해산물, 홋카이도의 특산인 사슴고기와 양고기의 불고기인 징기스칸이 유명합니다. 또한 삿포로 라면도 유명한데 삿포로는 된장 라면의 발상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맥주의 하나인 삿포로 맥주 외에 축산업이 번성하기 때문에 우유, 치즈, 바다도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홋카이도에 비행기로 도착하였을 때 무더운 도쿄와는 달리 서늘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어 가는 길에 피로가 없어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맛본 신선한 고급 해산물로 만든 요리와 유바리 메론은 소문 그대로 정말로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인이 마련한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사전에 식당에 식사 메뉴와 인원수 등을 예약하고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면 술과 맥주 등 음료수를 일정 시간 내에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리도 한 번에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새 요리, 물고기 요리, 소고기 요리의 차례로 나와 맥주나 술을 마시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일본의 오사카에서 오신 분은 제가 북조선 출신자라는 것을 알고 북조선 사람들도 자유롭게 일본 관광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도 북조선의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마치도 오래전의 친구와 같은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 후 식당 밖을 나서니 밤 12시가 지났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환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삿포로는 활기와 정열이 넘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밝은 거리를 거닐면서 도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현대적이며 깨끗한 삿포로의 거리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을 보니 북조선은 평양시를 벗어나면 지방 도시의 풍경은 물론 사람들의 얼굴 모습도 평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인의 안내로 홋카이도 삿포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삿포로 히스지 가오카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전망대 입구에는 전번에 소개하여드린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감인 미국인 클라크 박사의 전신 동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삿포로 관광협회에서는 홋카이도 개척의 중심적 인물인 클라크 박사의 개척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클라크 박사가 홋카이도를 방문한 100주년에 맞추고 히스지 가오카 전망대에 동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전망대 어른이 밋밋한 구름지에 초원이 펼쳐지고 퍼플로 가로수를 배경으로 광대한 목장 그리고 그 뒤에는 체육과 음악회 등의 개최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은백색의 독특한 모양의 삿포로 돔의 외관과 시가지의 전경이 안겨왔습니다. 초원에는 진한 향기를 풍기는 보랏빛색의 라벤더의 꽃밭이 펼쳐지고 라벤더를 따는 체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히스지 가오카 휴게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홋카이도의 특산인 양과 사슴의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최고 계급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슴고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저는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삿포로 맥주와 함께 실제로 사슴의 불고기를 먹으면서 신분의 차이가 없는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홋카이도 여행에서는 도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대단히 인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선물로 사서 가져오는 습관이 있어 따라서 저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돌아올 때 선물을 사려고 생각하였지만 어떤 특산물을 사면 좋을지 몰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삿포로가 아니면 좀처럼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음식과 간식들을 가득 사서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8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월 8일 날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사드, 이른바 사드, 고고도 방위미사일 체계라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결정으로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나 좀 강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그런 너무 강한 비판, 비난 이런 것을 좀 되풀이고 반복으로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8월 3일 날에는 중국 공산당 기간지란 그 인민일본 사설이 났습니다만 이 사설에서 사도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이 사설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사도를 좀 그 한국에 대해서 배비하는 바르고 하는 미국의 예, 의도, 예, 전략적 의도란 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리고 어, 사도란 것은 그 진짜 좀 태산으로 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어딘지 막 그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어, 이미 일부 사설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막 그것은 역시 사도란 것은 북조선을 좀 목표로서 하는 거 아니고 중국을 좀 그 생각해서 중국을 좀 대상으로서 어, 배비를 하려고 한다.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안 된다라는 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막 그리고 이 사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은 것을 좀 얻으려고 어, 하기 위하여 어, 큰 것을 좀 잃어버리고 어, 하는 막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어, 하고 막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예, 제1의 공격 대상으로 되는 그런 최악한 상태를 좀 피하려고 어, 너무나 신중한 그런 태도를 좀 취할 가능, 취할 좀 필요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일부 사설은 좀 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막 이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하는 예, 이런 공격이라고 할까 좀 비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너무 예외적입니다. 막 특히 중국 공산당 그 기관지랑 예, 인민일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이전에 중국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비판을 할 때는 한국이라고 부르는구나, 한국 전부라고 부르면서 비판하는 것은 예, 막 보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 비방, 비난을 하는 것은 뭐 진짜 예외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너무 그 중국 쪽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어, 우리가 강하게 느꼈던 예, 그 이유입니다만은 한국 정부로서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좀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뭐 사실상 끝까지 중국이 예, 너무 명백하게 비난을 좀 할 것으로 어,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놀랐고 너무 좀 속도 좀 받고 중국도 좀 받고 물론 불쾌감을 좀 너무 그 강하게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좀 왜 중국이 했었던가, 왜 중국에 이러한 그 공격, 비난을 하고 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 그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비난이기 때문에, 그 목표, 목적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지난 2년, 3년 정도는 그 계속해서 예, 중국의 전문가들과 이러한 그런 그 사도 배비 문제에 관해서는 예,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러한 의견 교환으로 좀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중국이 역시 사도 배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초자할 수 없다고, 어, 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런 그 느낌이 강하게 예,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한국이 마지막까지 좀 그 미국에 대해서 사도 패비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역시 그것은 한미동맹에 너무 나쁜 영향이 주고, 한미 동맹 자체가 좀 흔들게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 한국으로서는 취할 수 없다고 그것은 중국적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박근혜 정권으로 보면 너무 중국 중국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중국과 관계를 좀 중요하고 중요시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근내 사안을 배제에 대해서 반대한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하에서 한국을 좀 비난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압력을 가한다면 효과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좀 유지하면서도 한국 정부, 한국 자체가 좀 중국 편사를 좀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77년의 히트곡 사와다 겐지의 마음대로 해보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와다 겐지의 마음대로 해버려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